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전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또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도 못 내지 못하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인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몸은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20장 10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뭐 10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앞부분 조금만 보충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데 읽어보시면 같은 말이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반복이 되고 또 이스라엘 조상들의 긴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하느라고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근데 전체적인 윤곽은 살짝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그 20장 초두에 보면 그 여러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이게 처음 온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잘 안 하셔요. 어떨 땐 보면 답변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식으로 생각해보면 좀 삐딱한 답변을 잘 하셔요. 근데 20장에 처음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예 질문조차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20장에 길게 내려가면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5절에서 9절까지 같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질문조차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너희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짜 사랑스럽게 합시다. 성심성의껏 할 것 다 해줬는데 너희 조상들이 이런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말 또 들어야 되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일단 여기까지요. 10장 시작할 때 그 나오는 이 표현은 이 본문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이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이 표현은 그냥 외워두셔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딱 답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해냈을까요? 뭐 하려고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예. 확장되어지고 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가는 것은 아주 고상한 답이고 그와 똑같은 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있죠? 여기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네? 알게 하려고도 있고 이름을 위하여도 있고 또요? 살게 하려고요. 쉽게 말해서 살리려고요. 그게 어디서요? 11절 다시 보세요. 이거 외우는 게 좋다니까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그러죠? 율례를 주신 이유가,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걸 알고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알게 한다는 말 속에 뭐가 되냐면요. 살게 하려고요. 삶을 얻게 하려고, 살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느냐? 답이 뭐예요? 나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위해서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너희 조상들 또 너희들은요 꼭 죽은 길로만 가느냐 이 책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이것들이요 살 길을 가르쳐줘도 따라오지도 않는 게 어느 날 찾아와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게 되나요? 이러니 한 번 두 번 대답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하지도 않을 것들이 묻기는 왜 묻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조차 하지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했길래 이러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율법을 준 것은 이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는 거죠. 어느 반하고 지금 내용이 자꾸 중복이 돼요. 이게 지금 스가랴하고 중복이 되나요? 지금 거기도 율법 얘기하고 안식일 얘기가 딱 나와가지고 이상해 지금 같이 두 반이 책은 전혀 다르고 부위도 전혀 다른데 같은 얘기가 지금 같이 가서 지금 제가 생각 약간 헷갈려요. 이거 했는 얘기 같기도 한데 아 그쪽 반에서 한 거고 며칠 전에요 그것도. 그래서 스가랴스 같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옥죄 얻는다는 느낌이 드시면 많이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이 말씀이 있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저기 저 도로교통법 싫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교통법만 없으면 어떡할 건데? 지 마음대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려고요. 개판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요즘 저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던데 뭐더라? 블랙박스로 본 세상 뭐 보셨나요?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차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교통사고 나가는 거요. 어저께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파란 신호등 보고 옆에 차가 팽 갔는데 저 앞에서 유턴한다고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대로 박잖아요. 트럭이 어떻게 섰어요. 나 그런 것도 생판 처음 봤어요. 그대로 박았는데 짐 싣고 가던 트럭이 이제 휙 넘어가다가 무궁화무 서기 해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요즘 차에 그게 있으니까 이런 게 다 찍혀요. 근데 잠시 보면 아 오사고사합니다. 왜 그런 사고 생기나요? 법규를 안 지키니까 생기는 거예요. 회전하지 마라 하는데 뭐 하고 획 도는데 어느새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어저께 그 봤는데 어제 언제 봤는데 저녁까지구나. 사랑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차 하나가 선사가 치우더니만 인도로 붕 해가 날아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원인은 불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운전을 하셨대요. 그래 추측컨대 앞에 신호등이고 사거리고 가는 거 전혀 모른 채 주무셨나봐. 자면서 밟고 있었는데 뽕 하더니만은 그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약간 높잖아요, 그죠? 거기 부딪히는 탁 붕 날아가 떨어지는데 이게 중계방송하듯이 찍혀요. 보면 겁납니다. 그런 거 막자고 뭐 만들어놨는데요. 교통법을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안 지키고 이러면 제멋대로 갑니다. 저쪽 반에서 했던 이야기요. 옛날에 우리 살던 포항이에요. 그 오거리, 육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요 중앙에 회전 로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리가 6개거든요. 초보가 거길 들어갔던 모양이죠. 하루 종일 돌았대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요리 가다가 조리 가야 되는데 갈라파에 다른 차가 싱 지나가 버리죠. 그럼 못 나갔으니까 또 한 바퀴 돌아야 되죠. 돌아가 요번에는 다른 차가 또 싹 지나가면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초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주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돌았대는 거죠. 좀 간이 크면, 이 간은 커야 돼요. 간이 커야, 씨, 차를 옆으로 제껴놓고 비켜하고 밀고 나오면 나오는데, 그, 새 가슴으로 초보 달달달 떨면서 이게 되나요?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이 최고고, 간 큰 놈이 최고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게 싫다고 버티면, 뭐, 골치 아파지는 세상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을 주셨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이건 물론 여기 산다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세상까지 가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다. 이걸 지키라고 줬는데 안 지키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주신 게 뭐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12절 끝에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렇게 써요. 표징이라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여러분 자주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특히 옛날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유대인들을 군대 징집해가 갔어요. 가나안은 이것들이 행진을 잘 하다가요. 어느 날 퍽 주장자가 우리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인마? 오늘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이라고 행군을 안 해버리고 못 가겠다 하니까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고 버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은 군대 집어넣어가지고 군대가 안 돼.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요. 이 이유도 작용돼가 결국은 로마가 점령하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징집해서 군에 데려갔는데 유대인들은 안 데려갔어요. 왜요? 군대가 안 돼, 이거. 이러니, 안식일 때문에 못 합니다 하는 순간에, 아, 이 자식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걸 하나님 뭐라고 인식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인 표를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표 되는 거 재밌죠? 결혼반지 왜 끼고 다니나요? 나중에 팔아먹으려고요? 아, 이런 분도 계셔요. 이런 분도 간혹 계셔요. 신혼부부 둘이 앉아있는데 괜히 제가 물어봤죠. 남자 집사님들. 집사님 그 반지 한 번씩 빼요? 이랬더니 본인은 피고 웃고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서요. 학교 가면 빼죠.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가면 빼죠. 제가 직국에 또 물었어요. 빼는데 답 안 해요. 뭐 총각 행세 하려고. 그 말을 옆에서 세시가 덧뜨리 주먹을 팍 쥐면서요. 예쁜 주먹 쥐고 반지 빼면 죽어. 무슨 표시인데요? 없네. 무슨 표시예요?
너는 내 거다.
아니, 그, 부인한테 뭐 그래. 이 끼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너는 내 거다.
아, 나 임자 있다. 이런 거죠. 그래, 임자 있는 몸이다. 눈독 들이지 마라. 이런 거죠. 이제 빼놓고 다니면 뭐예요? 나 아직 임자 없다.
나는 풀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다고 임자 있고 없다고 임자 없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티내고 다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팔아먹으려고 댕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고, 옛날에 누구나 못다나 연애하고 다닐 때는요, 이게 티를 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티를 어떻게 내요?
커플링.
아는 건 다 알면서 봐라. 커플링만 있는 게 아니고, 커플 옷이라 그래요, 이걸? 좀 전에 커플 룩, 그래. 권사님이 아는데 이게.
옷은 옷이죠, 뭐.
커플 룩이라 하는데 그걸 뭐또 좀 촌스럽게 커플 옷.
양말 드신 거 아니야? 똥광 그리신 양말.
예?
똥광 그리신 양말.
아내께서 이 사람에게 안식일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하고 나하고 결혼했으니 결혼 반지처럼 그걸 차고 다녀라. 그런 뜻에서 준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안다면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정말 소중하게 지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키는 그 자체를요, 느낌으로. 그 지키는 그 자체가 느낌이요. 즐거웠었겠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수한 관계라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준 거다. 그랬는데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 기분은요. 결혼 반지 빼놔놓고 총각 행세하고 있는 그 놈의 신랑 빼기만 빼봐라 죽인다 하는 그 신부 마음보다가 더하면 더했겠죠. 하나님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핵심은요, 그렇게 준 율례를 안 지키고, 그 다음요, 내 규례를 멸시하고, 그 다음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멸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이것을 전부 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멸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14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멸하지 않았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멸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를 멸하지 않았다. 우리 표현에 이런 거 있죠. 부모가 자식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니한테 이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해가 너 공부시키는 거는 뭐 때문이죠? 니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 있죠. 니 잘되라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뭐, 왜요?
그럼 뭐예요? 니 잘되라고 하는 거, 자식 잘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또 잘 모르시네. 네 잘되라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요, 좋은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관계예요. 내 기분 같아서는 딱 때려치우고 싶다만, 그래도 네 잘되라고 내가 이러는 거 아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요. 그래도 내가 욕 안 얻어먹으려고 너한테 이러는 것이지, 네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 자식아. 이럴 때는 이게 어떤 관계예요?
좋지 않은,
별로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자식같지 않다란 뜻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너 내 자식이 아니라서 내가 이러고 싶지 않다만은 내가 동네 사람들 날 뭐라 그럴까 싶어서 그래 너 너한테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자식이 더 이상 자식같지가 않을 때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 말을 잘 모르는 거 보시니까 자식들은 잘 컸나 봐요.
원래 내가 또 착하잖아.
갈수록 퇴사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서요, 너희는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을 할 정도 같으면요, 이 심정이 어떤가를 짐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이요, 14절에 이 말 나왔죠. 이게 2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죠? 39절 보세요. 39절 끝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 얘기가 나오죠. 44절 보세요. 거기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앞에도 하나 있었어요. 저게 9절에 있었고 19절에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20장 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루고 있노라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엄청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17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러죠. 마땅히 멸망해야 될 것 틀림없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놓고도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사실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 다음 세대에 이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얘기지만 그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반복하느냐 그러면 18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가죠. 그러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느냐 하니까 위의 이야기는 광야의 그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라면 똑같은 짓을 출애굽 다음 세대, 그러니까 2세대도 똑같은 짓을 했단 뜻이에요. 그들에게도 율례를 줬고 안식일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그걸 반역하고 안 지켰단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해치리라 하였나이.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24절요.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이러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땅히 멸망시켜버려야 할 거 억지로 참고 그냥 넘어갔더니 그 다음 세대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하나 주목하실 게 25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러죠. 또 위에 이야기하고 다르네요. 여기는 선하지 못한 율례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대요. 26절 보세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이러죠. 갑자기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위에서는 이걸 지킴으로 삶을 얻는 그 규례를 주셨다고 쭉 해오셨다가 느닷없이 여기 와서는요 선하지 못한 율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선하지 못한 율례를 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 장자를 불로 태워서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요. 절대 금했어요. 그런데 여긴 왜 줬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나? 이런 구절에 이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줬다고 말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들이 어디 가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이 선하지 않은 규례를 지키고 장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잘 되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러고 놔두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그럼 한번 해봐 그러고 놔두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선하지 못한 율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 선하지 못한 율례를 그들이 지키고 그렇게 살도록 놔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본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해요. 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겁니다. 요게 지난번 저 그분 있잖아요. 문창극 총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압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게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데 이게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바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다면 너희가 한번 당해나 봐라. 그래가 허용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소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오해할 소지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 왜?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운 예를 이렇게 들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예?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어느 놈이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넓혀보시면 권사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들 보내겠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바로 그 앞에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않았더라면 보낼 이유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사고 쳐버렸어. 쳐버렸으니 할 수 없이 이걸 해결하려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 아담이 사고 친 그때부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그 사고를 안 치기 이전에는요?
아니죠.
이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사고 안 쳤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굳이 고생시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느 측면만 보고 있느냐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그게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더 넓혀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니까 이런 점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님의 뜻 함부로 하시지 마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아, 예, 맞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못된 짓만 안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조금 넓게 봐서 하나님의 뜻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함부로 쓰시지 않도록 조금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과 6절의 의미를 잘 이해해 두셔요.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27절, 28절로 갑니다. 이건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갔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갔더니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 잘 생겼나요? 또 거기 가가지고요 28절 길다 또 중간부터 봅시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번제물을 부어드린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인간들을 그래도 용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가서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29절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이것도 풀이를 좀 하면요. 정말 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밑에 풀이가 하나 있죠. 히브리 말로 밤하는 산당이라는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러면 밤하가요. 너희 그 다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물으셨던 이야기예요. 그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산당이란 말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밤하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길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히브리 말로 밤하란 말이에요. 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산당을 뭐라고 붙이는 거니까 밤하라 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하나님 속이요 지금 확 뒤집히는 얘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냐? 그 말이 밤한데 그걸 듣고 히브리서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길을 이름을 밤하라고 지어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기가 밤하가 된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드셔요 이거? 경상도 말로 여태 딱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거 허파가 아니고요. 허패 뒤집는 소리 하고 앉는 경상도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때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맞아요. 허파 뒤집는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허패를 뒤집어 놓는 얘기. 옛날 누가 시험 쳤는데 시험 빵점을 맞아온 모양이죠.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시험지에 내놨더니 제 아버지가 야 그게 뭐고 빵이요. 자식아 니나 먹지 그럼 말라 가져왔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빵점 맞고 그 시험지 내미고 이게 뭐고 하니까 빵이요 하고 웃고 덤비면요 아버지 마음은요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히면 이거는요 그게 기가 막히면 이거는 네, 억장이 무너진다 표준말 그렇네 그죠? 억장이 무너진다 그게 표준말이고요. 경상도 버전으로 흑태가 휙 딱 뒤집어진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 성 그 뭐야 이름 붙일 때 뜻도 모르고 이 붙는 이름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있잖아요. 이름이 만나예요. 그 뜻이 뭐예요? 이게 뭐고 했더니 이게 뭐고를 히브리 말로 하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 호주에 예, 호주에 캥거가 딱 그겁니다. 호주에 처음 갔던 사람들이 그 이상한 짐승이 하나 뛰다니고 하니까 야, 저놈 이름이 뭐고? 했더니 원주민이요. 캥거루 했거든요. 그래서 캥거루가 된 거예요. 근데 캥거루의 말뜻은요? 저 모르는데요. 그게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요즘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있죠? 엑스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수학에서, 수학에서요. 모르는 것은 엑스라 하고. 이거예요. 그거. 그 엑스예요. 그 엑스.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뭔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빛이니까 X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X 뜻이 뭔데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런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모르니까 X선이라 하자. 그리고도 나중에 지금까지 알고도 지금도 이러면 X선이잖아요. 그런 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어디를 그리 쏘다니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질문이 밤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밤하라 했다. 그러니까 밤하라고 붙여놓고 그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산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 인간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결과 너희가 이렇게 어디에요?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 바벨론으로 포로 와 있는 거다. 이런 셈입니다. 3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요.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29절까지는 그 시제가 전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다 그 얘기가 되고, 30절 31절은요 또 범죄한 얘기를 묻는데 이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에스겔이 살아있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또 이런 범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책망이 됩니다. 시제의 변화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 31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러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긴 얘기해온 건 뭔 얘기하려고요? 내가 왜 너희한테 질문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냐 이 뜻입니다. 세상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고, 광야 1세대가 그랬고 광야 2세대가 그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랬고, 그들은 좀 안 됐어, 그래도 안 돼가 이것들 포로로 보내놨더니 여기서도 이 모양인데 너희가 나한테 질문하러 왔냐? 질문도 아예 하지를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32절 보십시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목석을 숭배하리라고 작심을 하고 있네요. 목석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러죠. 하나님께서 허용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아느냐고 쭉 얘기하고, 지금 너희가 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좋아, 너희 그 꿈을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 못 이룬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망하지는 왜 망해요? 가서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내가 이루어주지 않겠다, 돌아오겠다는 얘기, 못 가게 하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들어오는 거는 너 마음대로 돌았지만 나가는 거는 내 마음이든, 너가 아무리 그렇게 소망을 품어도 그렇게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 지금 32절 이거는요, 지금까지 해온 너희 조상들 그렇게 해서 나를 떠나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 그렇다고 내가 포기는 안 한다 이 뜻입니다. 너희 꿈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끝에다가 딸랑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지자들이 항상 심판을 이야기해도 끝 마무리에는요 반드시 회복의 이야기를 꼭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20장에 와서 그렇게 야단을 쳐가 여기까지 와놓고 끝에 가세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아느냐, 이 얘기가 마지막에 붙어있는 겁니다. 33절에서 39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와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예멸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압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예.
요 부분도 아주 송하죠. 무슨 얘기인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약간 아이송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뭐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요. 내가 강한 손과 편 팔로,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뭐 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징계할 때요? 네? 구원할 때. 구원, 징계 어느 쪽이에요? 강한 손과 편팔로. 예. 애굽의 이 강한 손과 편팔로 가는 거는 애굽의 징계를 내리고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여기서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겠다는 뜻이에요.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분노를 쏟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다스릴지니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강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는데 이걸 어디에 쏟느냐 그러면요, 34절 보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해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어디에 쏟는단 말일까요? 자기 백성에게 쏟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모든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겠다는 얘기예요. 불러낼 때 진노를 쏟으면 어디에 쏟겠어요? 그 나라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출애굽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심판하되 하는 거는요,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잘잘못은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불러냈으면 다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지 뭐 아직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데요. 출애굽하고 약간 다른 점이 요점입니다. 35절에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이러죠. 여기에 여러 나라와 광야는 엄밀히 말하면 동격입니다. 동격하는 것은 여러 나라가 곧 광야예요. 이게 이제 예전 성경 번역이 오히려 나아요. 예전 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어있냐면 열국 광야라고 되어있었거든요. 열국 광야. 여러 나라 자체가 광야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그곳이, 거기에 징계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겠지만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자체가 광야인데, 거기에서 너희를 심판할 자는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도요.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막대기 아래로 가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풍습을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디선가 들으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 그거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짐승들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막, 이제 사실은요, 막대기를 걸쳐놓고 요 밑을 지나가는 짐승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이 몇백 마리쯤 되면요, 이거 어떻게 하래요? 뱅글뱅글 돌아서 저기 석기 돌면 안 되니까 막대기 하나 딱 걸쳐놓고 요를 전부 통과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개수를 헤아렸거든요. 그래서 막대기로 통과하는 놈 중에 열 마리 중에 열 번째 놈은 빼가지고, 요건 11조. 요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방식인데,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숫자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백성들이 글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요, 내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 백성이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게 헤아려가지고, 요것들을 줄로 그냥 다 묶어버릴 거예요. 무슨 줄로요? 언약의 줄로. 언약의 줄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언약의 줄 하면 워낙 낯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매여 살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줄에 매여 사시는 분 안 계세요?
매여 살죠.
무슨 줄요?
꼼짝 못하는 줄.
꼼짝 못하는 줄. 뭐 이름 없어요, 그 줄?
네. 이름 보이지 않아. 근데 말만 하면 그냥 오금.
점수 딸 이래 이러고 있다. 그걸 좋은 말로 사랑해 주리라 이래 하면. 아, 그건 아니고요.
권사님을 경기나.
아, 그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 나는 그 권사님을 여기다 한번 초빙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는 무슨 줄이었죠? 포로. 밧줄에 묶여가지고 갔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나라로 잡혀갈 때는 포로로 갈 때가 줄에 묶여갔잖아. 하나님께서 그 줄 대신에 언약의 줄로. 이걸 우리끼리 아는 말로 하면 이게 사랑의 줄로 너를 묶어서 다시, 사랑의 줄로 뭐 매여석하고 이런 유행가 없나요?
있어요.
뭐?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아, 그것도 알면서 그래. 아까 그때 그걸 해야 돼.
그다음 이제 매주님이 떠날 수 없게.
어딜 못 떠나요?
몰라.
진짜 농담이야.
진짜 있어요.
있어요?
김용입니다, 부른 노래.
누구야?
김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예. 다른 게 묶이면 답답하지만 사랑의 줄에 매이면
아주 찢어지지.
좋았어요?
예.
예. 여기 은하게 정잡을 수가 없어. 아까는 경기한다더만.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 개수해서 백성을 가린다는 것은요, 내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부 언약의 줄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 가운데에 만약에 38절요,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는 전부 제하여버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그러니까 포로로 갔던 그 땅에서 불러내서 나오기는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이스라엘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사 가려고 짐 다 싸가지고 차에 실어가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들어갈 집이 아직 안 비워놨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며칠이나 기다려야 돼요? 그 집 빌 때까지요? 차 대놓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런 꼴 당한 적 없으세요?
계약서를 해서 제시를 해야죠.
계약서는 나중 일이고, 안 나가는 거 지금 쫓아내요, 어떻게. 전에 제가 그 얘기 얼핏 들은 건 있어요. 차에 짐 다 실었는데, 가지를 못해. 그쪽이 안 비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짐 실은 채로 어디에 그냥 보관해둔다네. 그러니까 그건 저 박스인가 보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짐 실은 채 그 박스 따로 어디 보관해놔갖고 사람 몸뚱이만 가지고 따로 며칠 지내야 되죠, 뭐. 그러면 그 하루에 뭐 얼마가 붙는다,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림살이 그거 다 집어넣어놨는데 몸만 나와가지고 들어가도 못하고 있으면 자,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삿짐은 은하지 않은 이지만 이런 건 있어요. 여행 간다고 가방에 짐 다 챙겨 넣어 갔는데요. 사람은 도착했는데 짐이 안 와. 하다못해 빤스 낳는 것까지 다 가방에 들었어. 그러면 저 짐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좀 덜 하지만 특히 여자들은요. 화장이고 뭐식이고 전부 그 안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며칠 거지같이 지낼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기본 화장품,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꼭 필수한 약은 절대로 여행 가방에 넣는 게 아닙니다. 따로 가져가야 돼요. 혹시나 가실 때 대비해서 얘기한다? 막 그래서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러내가지고, 불러내갖고 여기서 제할로만 제하고 훈련을 독하게 시키겠다는 뜻에서 갈 곳에 가지는 안 한다. 왜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 땅에 넣어왔는데 들어가가지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렇다고 해서 영영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안 들어가고 여기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도록 하겠다.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다면 39절입니다. 중간 보스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요, 우상 섬기고 싶거든 가서 우상 섬겨라. 괜히 우상 섬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 인간들 이렇게 나쁜 짓 할 줄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또 집어넣어놨더니 그 가서 또 그렇게 되면 내 이름이 뭐가 되겠냐, 뭐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요 공부 끝땅으로 하려거든 학교 때려쳐라 이런 거 해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뭐 있으면 정상이고요, 그런 적 없으시면 다음주에 꼭 감사원금 하세요.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학교 때려쳐라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구불고 있어요. 학교 안 가나? 아니 뭐라 그래요? 어제 학교 때려치우려 했잖아. 그래 가방 쓰레기통 갖다 버렸어 이래 나오면요. 여기 또 복장이 터지네, 그죠? 경상도는 영락 없이 허폐 뒤집히는 건데, 이건 또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놈 봤어요. 저도 그런 놈 봤거든요. 물론 우리 집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야, 미칩니다, 미쳐.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아, 천불이 나죠. 그건 어떻게 아세요? 여기, 그러려거든 가서 우상 섬겨라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본심이 그 다음에 나와요. 본심이 나온 얘기가 40절부터 44절입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상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희망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제대로 회복시키실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방금 읽은 것 중에 있어요. 네, 예물을 요구하리라. 잘 보셨어요? 요구하리라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받을지라는 보이고 그 앞에 기쁘게는 안 보이시나요? 네. 근데 뭘 기쁘게 받아요? 그들을. 그게 뭐죠? 백성들을요. 재물을 기쁘게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40절 중간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41절 중간에도 뭐라고 되어있나 보세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향기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들고 오는 예물이나 선물은 기쁘다.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뭐가 중요한 거니까 그들이 바치는 재물이나 그들이 바치는 선물이 기쁜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기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저기 그 구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 창세기 공부했는 사람만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창세기 공부하는 사람 틀린 대답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건 뭐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건 뭐예요?
아벨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뭐예요? 사람을 받으셨다니까요.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보다가 그 앞에 있는 거 아벨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아벨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란 사람이 기뻐서 그 재물을 받으신 게 되고, 그럼 싫어하신 건요? 가인과 그 재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건 가인을 거부하신 거예요. 우리 자꾸 재물의 욕심 생각이 많이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고 거부하신 것은 가인이에요.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재물은 다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자체를요.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인간들 어떤 인간들인데요? 그 앞에서 그렇게 속을 새겨서 꼴도 보기 싫다고 했던 이 인간들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 관계가 회복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이에요. 41절 끝에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성물을 요구하리라. 첫 열매와 너희 그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시면 겁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혹시 답해서 가면 어떡해요? 네? 아니, 달라고 하면 감사한데 다 보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드려서 손해될 건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요구하시지 않았다 이러면 정답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싫어했다도 정답 아니에요. 좀 더 강하게! 받지 않겠다나, 안 받겠다나, 같은 얘기. 하박국 참 안 하셔서 그런가요? 야, 이 인간들아, 그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인들 그거 좋다 하겠다. 그걸 어디 하나님께 준다고 가져와? 이게 하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싫다는 거 아니고,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성전 문 좀 닫아 그러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 편이 제일 재밌어요. 너 총독한테 그거 갖다 줘봐라 좋다 하겠는가.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러셨던 하나님께서 이젠 뭐라고 했어요?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얼마나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됐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저 조그만 아들 과자 먹고 있는데 그 하나 주려고 손 내밀면요. 하나 달라고 손 내밀면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줘야 돼요? 안 주면 얻어서 터지나요? 줘도 이쁘고 안 줘도 이쁜 거예요. 어떤 놈 자식은요 안 주는 놈도 있어요. 그 과자 누가 사온 건데? 아니 그 과자 누가 사온 건데?
엄마가 사왔죠.
엄마가 사왔어요? 아빠가 사다가 줬는데도요 아빠가 하나 주라고 하는데 안 주는 놈 있어요. 그보다 더한 놈 어떤 놈인지 아세요? 지질 빨던 거 그거 떡볶이가 줘요. 나쁜 놈이죠? 줘도 이쁘고 안 줘도 이쁘고 뭐야 침 질질 묻은 거 그거 갖다 줘도 이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하나 주라 이게 어떤 관계냐는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요구하리라 하는데, 아이고, 신의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자꾸 내 나라 그럼 나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때는 그런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요, 43절 제일 끝에 보세요.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들이 과거에 이런 악을 행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 아이고 마 안 해야지 이거는 힘들어요.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은 꿀뚝 같은데 그래도 교회를 나가는 내가 이랬을 때겠나.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은 잔뜩 들지만 억지로 끊으려고 그러면 참 힘들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저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 이 표현입니다. 이게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는 건요, 자기들이 옛날에 그렇게 야단 맞아가면서 하지 말라 그래도 저지르고 다녔던 그 못된 짓거리가 이제는요 스스로 미워지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까지 회복될 날을 내다보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이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잘 보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거기 조금 남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21장하고 붙여가는 것이 내용이 더 연결이 자연스러워서 다음 주에 여기 붙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